지난번에 마태복음 강의 15과를 통해서 그 하늘의 왕국이 이제 변천이 돼갖고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까지 이르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이 왕국을 그렇게 주고자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서 이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사도행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이제 오늘 16과라는데 예,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하냐 하면은 6절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지금 여기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바로 전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가 기록한 전체를 여러분이 AD 1년부터 시작해서 AD 약 한 70년까지 그 기록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연이어서 1부, 2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2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풀이 죽어갖고 이제는 다 틀렸구나. 예, 그러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중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 가운데 이제 21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이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스라엘 구속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그렇게 될 메시아로 믿고 믿었는데 허무하게 메시아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은 몰랐다. 어떻게 할 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속해갖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이럴 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까? 예. 여기 25절에 예수님이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대언자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전에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고난받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를 했다. 근데 순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그걸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들을 일일이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읍시다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성경 기록들 이 사람들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엄청 많이 알았어요. 성경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이마에 붙이고 여기 손에다 감아서 붙이고 문 인방에다 붙이고 하여튼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죽는데 여태까지 성경 구절이 어땠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닫혀 있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길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배우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까만 건 잉크, 하얀 건 종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얘기가 그거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거 풀어주기 전까지는 까만색은 잉크, 하얀색은 종이었는데 성경 기록들 열어주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됐잖아요. 아, 이렇게 해갖고 베드로에 가서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다 돼 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모여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선포하시던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회복시켜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을 이제는 좀 세워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나 그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 권능에 두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1장 6절도 개혁성경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떤 거예요? 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 이렇게 해갖고 로마에서 압제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주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전달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선포하시려고 했던 그 왕국을 이제는 때가 됐으니 이스라엘에게 그걸 좀 회복시켜주면 안 됩니까? 이게 완전히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승천 이제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이 열려서 사도행전 2장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 침례가 이제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입에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타언어들로 이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에 너희는 다 누구예요? 100%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냐. 그 요엘서의 내용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의 젊은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늙은이들은 무슨 일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쭉 돼 있는 요엘서의 그 기록을 인용하면서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임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임하리라고 요엘이 얘기했는데 오늘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니냐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베드로나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지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국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모든 걸 끝내주십시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3장에 이제 넘어가서 드디어 성전 미문에다가 앉은뱅이를 가져다 뒀는데 이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꽁충꽁충 뛰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걸 기회를 해서 또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장으로 넘어가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부활시켜서 승천하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너희가 그분을 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에게 달라고 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여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바로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증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그 일들을 이같이 성취했다.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멋있는 구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구예요? 100% 유대인이에요. 아직 이 이방인 구원받는 건 사도행전 10장가에 나오는 겁니다. 알죠? 지금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셔서 하려고 지금 나가시는데 밑에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자기들 지금 교회에 속한 줄도 몰라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프로그램, 왕국 프로그램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해라. 그리하면 어떤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때.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가 돼. 너희 죄들의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죄가 이제 말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0절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초림과 재림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관심이 예수님이 빨리 다시 와서 그래서 자기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거 거기에만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것만 지금 기다리는데 여기도 개역성경은 이걸 또 뭐라고 이제 번역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무슨 때가 임한대요? 유쾌한 날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한다. 이걸 읽고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롭게 하는 때 다른 얘기로 하면 하늘의 왕국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하늘의 왕국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러한 때가 임한다고 해야 이게 얘기가 되지. 이걸 유쾌하게 하는 날이 임한다고 이걸 번역을 했으니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다는 건 그건 기적이죠. 이걸 읽고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까지 거기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처음 구원 받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라고 대략?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에 이방인들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복음이 누구에게만 선포돼요?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알겠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점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와중에 놓여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시작이 돼서 교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 10년 동안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100%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교회 프로그램에서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지금 여전히 뭘 구하는 거예요? 왕국만 구하는 거예요. 왕국만 좀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지금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그렇게 돼서 새롭게 하는 그런 때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스데반이라고 한 사람 7명의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스데반이라고 한 사람이 아주 능력이 많은 그와 같은 말씀을 잘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이 가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민족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너희 이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고 그렇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지 아니한 대언자가 누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속을 쑤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를 꽉 막고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데반을 잡아 죽여요. 근데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시는데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아직 일이 안 끝나서 서 계신단 말이에요. 서 계신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유대민족에 기회를 또 준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죠? 그렇게 되면서 이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멀리 쪽으로 가고 이제 누굴 쪽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 쪽으로 자꾸 오다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넘어서서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왜 그래요?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자잖아요. 베드로 얘기는 안 나오고 12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울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가게 되고 이방인을 향해서 쫙 열리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40년이 지나서 AD 70년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로마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훼파시켜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은 완전히 뒷전으로 이제 물려간 거예요.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지울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뭘 하겠어요? 제사도 못 지내고.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계획은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그때까지는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실천이 이제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 얘기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하고 상관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교회하고 이제 상관하는데, 여러분이 가셔서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을 나누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마라 하면서 사람을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한 몸에 들어온 사람은 그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한 부류고 나머지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이방인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서 있다는 거예요. 잠시 연기가 돼 있을 뿐이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연기가 되는 그런 과정이 교회 시대 안에 있게 되잖아요. 이 과정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하늘의 왕국의 신비가 나와요. 하늘의 왕국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 지금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초기에는 이렇게 왕국의 회복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이제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같은 것을 그것을 잘못 오용해서 요엘서 인용하면서 지금 교회에다 적용하는 건 그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2장의 그 대상은 유대인이지. 그래서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도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지 교회를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왕국과 왕국의 계획을 이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왕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우리말 성경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킹덤으로 번역된 그 말, 그 킹덤은 성경 전체에 342회가 나오는데 원래 킹덤은 뜻이 왕권을 뜻해서요. 왕권, 왕이 가지고 있는 권, 권한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왕이 다스리는 민족, 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왕국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왕권을 뜻하지만 나중에는 가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그 지역, 왕의 통치가 임하는 그와 같은 영역, 이걸 왕국이다. 그러니까 자꾸 왕국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라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통치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왕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개역성경은 나라, 천국 해석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똑같은 말이 개역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다른 데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개가 연관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전혀. 근데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국이 이게 같은 거구나 하는 거를 이게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이런 것들 제대로 이해를 못 하니까 왕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가서 보시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교회 다니고 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뭐 저기 있는 천국을 기다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천국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아이들 뭐 하나 그렇게 하는데도 애들 얘기가 다 그거예요. 천국 저기 있는 그런 거. 장소의 천국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그러냐 하면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으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 구절을 사용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 얘기만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 문맥이 지금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믿으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바리새인들에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독살 자식들아 그랬는데 독살 자식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벌써 문맥상 이게 안 되는 건데 앞에 바리새인 묻는 거 싹 빼고 뒤에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맥을 볼 때 너희 안에 있다 이거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 안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이미 와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왕의 통치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으니까 너희는 심판받을 줄로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예. 왕이 와서 지금 심판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뱀들아 그러고 하면서 왕이 이미 왕권을 가지고 와서 왕의 통치를 너에게 행할 거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축복의 말로다 갖다 지금 사용을 하니까 이게 지금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아전인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번역을 해놓고 그걸 가져다 이렇게 끌어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국을 천국이나 나라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서 성도들이 성경의 핵심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왕국에는 누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독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주국은 국민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독재하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여러분에게 투표합시다 해갖고 하나님이 투표해갖고 하는 건 그 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투표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좋은 왕국을 누구한테 갖다 뺏겼어요 다? 여호와의 증인한테 갖다 뺏겼잖아.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만 왕국 회관 세워놓고 지금 왕국 그리고 왕국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 얘기하면 저 사람 이단이라 그런다고. 여호와의 증인이네 그런다고요. 그렇죠? 좋은 단어는 다 이단한테 뺏겼어요. 좋은 단어. 좋은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잖아요. 이 왕국을.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 회관 지금 해놓고 지금 14만 4천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아 이게 왕국을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과 왕국이 성경의 두 가지 핵심 주제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과 왕국. 예.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게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이유예요. 이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거든요. 맞긴 맞아요. 근데 구원을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왕국이 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마귀가 나중에 파멸을 당하든지 그렇죠? 왕국이 세워지는 이 모든 게 다 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정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고 구원이면 끝이다 그러고 맨날 구원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잖아요. 일부. 물론 구원 받아야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물을 만드신 제일 큰 이유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왕국은 마태복음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다 하늘의 왕국이 나와요. 하늘의 왕국. 자, 그러면 두 개가 같은 거냐? 아, 글씨가 다르니까 조금 다르겠죠.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같아요. 어떻게 같으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다.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13장 예를 들어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거기 가서 보면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31절에 가서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 다음에 33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왕국은 어떤 누룩과 같다. 여긴 지금 하늘의 왕국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똑같은 그 구절 가서 보면 거긴 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뭐냐면 3절에 1장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주여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왕국 그 왕국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의 하늘의 왕국이지만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두 개가 거의 같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거의 같은데 글씨가 다르니까 조금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전체적인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한 그와 같은 왕국이다. 더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 이후에 온 우주 공간에 편만하게 될 그와 같은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늘의 왕국은 그런 것들이 맞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 메시아 이런 거하고 상관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더 많은 상관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 개가 같으냐?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두 개가 조금 다르냐? 조금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답은 거의 같답니다. 거의 같다. 예, 그렇지만 두 개가 진짜 같으냐? 진짜 같을 수는 없어요. 조금은 다르단 말이죠. 그런 내용은 나중에 이제 가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3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제가 약 2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 왜 그러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다 아시면은 사실 이제부터 조금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서 나가도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헤매지 않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사도행전 읽어도 헤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런 것들 기본적인 뼈대를 세웠으니까 그 안에 이제 살을 이렇게 좀 채워넣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에 대한 그와 같은 증언이 나오는데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이제 선포했는데 3절에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40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앞부분 39장과 이사야서 뒷부분 27장은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뒷부분 그 27장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신약 27권, 구약 39권 비슷하게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앞부분 39장, 뒷부분 27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40장이 시작되면서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란 말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났으므로 그녀의 불법은 용서받았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두 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 하늘의 왕국이 시작되는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자기의 죄로 인한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다. 그 일이 시작이 될 때 3절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 나오는 주가 진한 고딕으로 돼 있는 거 보세요. 그건 누구예요?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구절을 지금 마태가 가져다가 예,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적용했는데 침례자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 그렇죠? 예, 그 얘기하면서 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를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의 때가 돼서 임하게 되면 모든 골짜기가 도드워지고 골짜기가 다시 도드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돼서 온 세상이 다시 평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메시아 할 때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 하잖아요. 그게 지금 메시아 이 구절이에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야서 40장 이렇게 읽으면 이게 초림의 때입니까? 재림의 때입니까? 아, 재림의 때죠, 이게. 뭐 그렇잖아요. 재림의 때잖아요. 근데 이 재림의 때를 가져다가 지금 마태가 어느 때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는 예수님이 한 번 오는 걸로 보였다니까요. 한 번 오니까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지금 가져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고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 곧게 하라. 자, 그러면 3절은 누구 얘기입니까? 3절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아, 이사야서 금방 읽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2절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개역성경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바 하고 이 두 구절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래서 그 개역성경은 틀렸다는 거예요.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거는 1장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놓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거 기록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과 바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럼 대언자 누구누구예요? 말라기와 이사야 대언자 이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야 성경에 거짓이 없잖아요. 성경이 진실하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킹제임 성경뿐만 아니라 루터 성경이 올바른 성경은 다 대언자들의 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라기와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대언자의 글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을 지금 인용하는 게 되니까 성경이 진실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면 그건 성경 자체에 모순이 생기니까 그건 안 된다. 그건 틀린 거야. 그런 성경 가지고 있는 건 틀린 성경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마태복음 3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토로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요한의 모습이 열왕기하 1장 8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살던 엘리야의 모습하고 이제 똑같은데 예수님이 친히 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11절에서 12절 자 10절 먼저 제가 가서 보면 지금 여기 변화산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10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자꾸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말라기서 4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말라기서 4장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거 이해하시죠? 예, 마태복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멀리 가서 찾지 마시고 예, 마태복음 옆에 가면 말라기 4장이 있죠. 말라기 4장에 가서 보시면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주의 날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지금은 주의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7년 환란기 시작이 될 때부터가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기, 천년왕국,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 나오면은 앞뒤 문맥상 요게 7년 대환란기를 얘기, 환란기를 얘기하는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지, 그 두 개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지는 문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면 이거 환란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아니면 다른 때예요? 환란기죠. 그러니까 환란기가 임하기 바로 전에 대환란기 엄청난 때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예, 완전히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와야 돼요. 예, 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궤와 법도와 함께 이제 기억하라 하면서 이 성경 맨 마지막 교약을 끝내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모세가 온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엘리야는 오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있으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서기관이 자꾸 그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17장에 변화산상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기 전에는 이 둘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세 온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엘리야는 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서기관들은 왜 맨날 모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심에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초림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 때도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초림과 재림이 차이가 없는 거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도 누구와 누가 또 나타나야 되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한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이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증인이 나타나요. 어떤 일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런 일을 해요. 불을 내보내고 했던 그런 일들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초림에 이루어진 게 재림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그럼 엘리야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여기 말라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니까 5절에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갔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나아가지 않고 누가 나아갔다 그래요? 지역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실 때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지역 같은 거 아니면 도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 땅이 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그렇죠? 땅이 안 갔어요. 땅이 안 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갔는데 그거 표현을 온 지역이 그분에게 나아갔다. 어떤 도시를 표현하면서 이게 분명히 도시인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 국어를 그래서 잘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서 6절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르단 속에서 영어로 가서 보면 너무 명확하죠? In Jord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르단은 지금의 요르단 국가가 있는 데가 요르단입니다. 예, 뭐 요르단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 다르고 요르단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우리말로 요단이라고 적어놨는데 저 나라는 요르단이니까 두 개가 다른 걸로 아는 사람이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90% 넘는 것 같은데 내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해서 지난해 갔더니 아이 그 요단이 그 요르단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몰라요. 이 요단강하고 요르단은 다른 건 줄을. 같은 건 줄을 알지를 못해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이 쉽죠. 발음하기가. 그래도 이걸 요르단으로 꼭 적어놓은 거는 성경이 진짜 역사와 진짜 지역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요르단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강이 저 위에 이 헬몬산 이쪽에서 눈이 녹아서 요르단이 이렇게 쭉 형성이 돼서 강이 흐르거든요. 그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그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 요르단입니다. 왼쪽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요르단 속에서 뭐예요? 침례를 받으려면 풍덩하고 소관으로 들어가야지. 예, 침례를 받는데 이렇게 물 뿌리는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강 속에 왜 들어가겠어요? 속으로 쑥 인이니까 푹 잠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8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의 기회가 되는데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좀 침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경고해서 그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침례를 받으려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는 열매가 없으면 가짜다. 그런 얘기예요. 열매가 없으면 가짜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3장, 예, 3장에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군인들도 와서 또 마찬가지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그 급료로 만족을 해라. 15절에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뭘 기대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회개의 침례를 너에게 주는데 회개의 침례를 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을 해갖고 또 이걸 해갖고 말이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건 적용이 되는데 아 이걸 가져다 주고 뭘 해야지만 구원 받았나 보다.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왕국이 지금 가까이 오게 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게 모습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뭐 옷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가 보다.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 아시겠죠? 예, 먼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뜻을 돌이켜야 돼요. 뜻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울 수도 있고 울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개할 때. 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회개하라 그러고 죄들 회개하라는 거 이거 왜 그러냐? 죄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죄 20년 전에 지은 거 30년 전에 지은 거 맨날 앉으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 얘기는 죄들의 용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그거 왜 자꾸 용서해달라 그럽니까? 뭐만 하면 돼요. 최근에 지은 것들은 하나님께 고백하면 끝나는 거지. 자꾸 20년, 30년 전에 아기 때 지은 죄까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회개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행위가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옷 두 벌인 사람은 나눠주기도 하고 군사들이 옛날에 막 가서 거짓으로 해서 폭행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 안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회개에는 이스라엘 향한 회개의 침례든 그런 회개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회개든 회개를 하게 되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만 성경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예수님을 안 이후에 자기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행한 그 일을 두 단어로 사도 바울이 요약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행한 그 일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20절부터 제가 읽으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 너희를 가르치고 21절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사도 바울의 전 삶을 두 말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두 가지 증언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나타나요? 회개와 믿음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태복음 16장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